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미한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어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을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상정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정제화 약국, 전초기지로 정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과 한국의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미한 두 정상을 광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의 정비례에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한 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후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선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할수 있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모습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도 트위터에 함께 게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영상에 담은 내레이션에서 오늘 우리는 철통 같은 동맹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며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국민 간 협력은 우리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모니터하기 위한 우리의 위성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기후 위기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에는 30일 오후 도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인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긴밀한 동맹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함지하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핵심은 미한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인데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철통 같다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과 뻔뻔한 유엔 제재 위반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한국의 두 나라가 새로운 핵협의 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핵협의 그룹이 어떤 것인지 이 윤 기자가 먼저 좀 역할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미한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 그룹의 역할을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핵 억제에 관해서 한국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서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외교안보 차관보급 인사들이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대통령들에게 각각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찌감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서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또 한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올 경우에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북한의 핵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또는 핵 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미국은 이런 한국 내 여론을 겨냥해서 미국의 대한 방어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력하고 분명히 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한 확장 협의체고요. 이 워싱턴 선언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은 이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핵협의 그룹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함지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가장 큰 차이는 NCG, 이 핵협의 그룹이 상시 소통 기구란 점입니다. 기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기구는 아니었는데요. NCG는 1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번, 또 올해 경우 이제 아무래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협의체는 그 미한 국방부 그 차관보급에서 또 차원에서 또 구성된다는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뒤 존 커비 백악관 국간보회의 그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그 BOA와 만났는데요. 이때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리고 이 핵협의 그룹의 제가 차이점을 좀 물었는데 커비 조정관은 핵협의 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서 그 핵 역량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는 핵기획그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과 이것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토에서 핵 공유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핵 기획 그룹 아닙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정치적인 통제, 핵무기와 관련된 통제죠. 정치적 통제, 집단 정책 결정, 핵 억제 정책, 핵 태세 이런 논의를 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나토 국방장관들이 1년에 두 번 그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논의는 이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서 억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과 비핵 옵션을 선택하고 작동시킬지 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지택한 핵협의 그룹 신설한 이 핵협의 그룹에는 이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더더구나 더 핵심적인 그 차이점은요. 나토식 핵 공유는 사실 나토 5개 나라에 이미 전술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술 핵 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은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핵 보유국이 그 직접 참여해서 기획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협의 그룹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사실상의 핵 공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는 이 말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국무부에서 열린 그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그 관련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네. 우선 한국 측에서는 먼저 그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미국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뭐 이런 질문에 뭐 답을 한 건데 우선은 핵협의 그룹을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 파트너십과 동맹의 중요한 강화라고 본다면서 워싱턴 선언의 핵심적 요소가 우선 미국이 핵 위기 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결의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무기 통제권을 공유하느냐 아니냐 뭐 그런 차원보다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에 더 의미를 둔다는 뭐 그런 설명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기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말하자면 특징적인 미국의 확장 억제 방안의 일환인데요.
예.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한 트라이던트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한 발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른바 핵 3축, 그러니까 핵 전폭기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 이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핵협의그룹 신설과 더불어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서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 핵 잠수함은 한반도에 너무 근접해서 노출되면 오히려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장착 탑재되어 있는 이핵 미사일의 사거리가 만 킬로가 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 핵 잠수함에 말하자면 때때로 한국 기항을 언급한 것은 한국 내핵 무장론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 이런 핵 공유 요구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이 전략 핵 잠수함에 포함하는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지금 언급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이 과연 될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좀 비오이가 미국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이 정기적 전개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이상의 위협을 줄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핵 전략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40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도 잠재우는데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처럼 전략 핵 잠수함도 이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에서 또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 뭐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설명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런 긍정적인 평가 외에 조금 다른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런 주장인데요. 이 과거 사례와 연구를 보면 미한 동맹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이것이 북한의 무력 시위와 무기 시험 억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상황을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워싱턴 선언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의 기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또는 도발적 군사행동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전술 핵 재배치, 핵무장 이런 것이 이번 이 전략 핵 잠수함 기항으로 그러면 잠재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의 기항까지 포함되는 이것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앞서도 얘기한 대로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후에도 도발을 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의 전략 무기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역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다시 고개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에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 종말을 경고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종말로 귀결된다, 이런 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10월에 미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 명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죠.
예예.
실제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선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필요성은 여전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선언도 비슷한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그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핵심 내용도 아니고요. 이번 핵심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요. 실제로 뭐 북한은 지금 도발을 뭐 가속화했죠. 올해만 1월 1일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벌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세 발을 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고체연료 ICBM이나 수중 핵 무인 뭐 공격정 뭐 이런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뭐 손을 놓고 있는다면 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뭐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국의 우려가 이번 워싱턴 선언의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또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으로 해서 앞으로 미북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대화도 더 가능성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 공동성명 등을 보면 초점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 신호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변덕스런 독재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서 외교에서 억제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을 억제, 북한의 도발과 또는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또는 ICBM 추가 시험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권 문제가 이번에 많이 거론이 된 것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에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 한미동맹의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뭐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밖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 납북자나 억류자, 국군 포로 등이 직접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그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사실상 그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한쪽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과거에 이른바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말하자면 밀접한 관계 쪽으로 그 전략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사실상 전적으로 같이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점들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 강화도 그 점점 더 강조되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드러난 미한일대 북중러, 이른바 남방과 북방 삼각 대립구도가 더욱 확연해질 것이고, 북한은 자연스레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를 더욱 멀리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중국과의 협력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을 중국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담이 있기 전에도 과연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지 또 된다면 어떤 수준으로까지 얘기가 될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네, 미한 공동성명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먼저 다루고 북핵 문제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또 미한 동맹이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전 세계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 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선언이란 게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사실 미한 공동성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북핵 문제의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한 동맹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이제는 이른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 또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살상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우선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다른 내용에 답하면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상회담 뒤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즉답 대신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한국의 모든 지원에 감사한다는 그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밝혀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그 비살상 역량, 또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이행, 침략 행위에 대한 이 공개적인 비판 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결정은 각국의 또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이미 인도적 지원 등을 한 것에 감사하고 있고 또 추후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의 결정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 존중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또 그동안의 정부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성명을 보면요.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안보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이 끝난 사안이 아닌 것임을 계속 분명히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여러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원에 대해서 신중론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이 타이완 문제가 핵심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은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공동성명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가 좀 터치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됩니다. 우선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건데요. 이후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또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뭐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아도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문구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대로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을 지키겠다,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미국이 중국 측에 주고 제기해온 내용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함지아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그 바로 이 정상들의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앞서서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중국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그 때문에 타이완 해협이란 말을 이제 이번에 정상 공동 성명에서는 인도 태평양으로 바꾼 것인데요. 그럼에도 예. 이제 함 기자가 말씀한 대로 누가 봐도 중국을 거론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외교부의 아시아국 담당자가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항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타이완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타이완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윤 대통령의 연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설의 마지막을 미한 동맹에 대한 강조로 끝마치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고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며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라면서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런 말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자, 영어로 통역 없이 약 40분 동안 계속된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40분 동안 영어로 진행된 이 연설은 시작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 그리고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한 규탄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죠.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 아울러서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이 한국에 가져온 번영과 발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를 더욱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한 것이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는 정말 10년 만에 의회 연설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전인 2013년 5월 같은 자리에서 그 미한동맹 6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언급이 좀 강했다. 뭐 그런 내용도 조금 있고요. 예.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은 의원들로부터 한 23번의 뭐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크게 환영받았다는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의회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결의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상원과 하원이 공히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이 결의안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안보, 경제 그리고 국민 간의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이자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요.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미한 동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1886년에 백악관 블루룸에서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신부로 맞은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부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여동생 수전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언젠가 그럴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내가 될 여성이 다 자랄 때까지 아직 기다리는 중이란 거였다.
네, 1885년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48살이었고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해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막내 여동생 로즈가 맡았는데요. 프랭크, 프랜시스 폴섬 클리블랜드 전기란 책을 쓴 작가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9남매 가운데 5째, 로즈는 9째로 막내였는데요. 로즈는 상당히 지적이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인기 작가였던 조지 엘리엇을 분석한 책을 쓰기도 했죠. 로즈 클리블랜드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요. 로즈가 워싱턴 사교계 사람들을 낮춰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즈 클리블랜드는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죠.
네, 로즈 클리블랜드는 오빠를 도와서 백악관 연회를 주관했지만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연회 중에 지루함을 달래려고 그리스어 동사 변화를 외우곤 했는데요. 다행히 로즈 클리블랜드의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딱 한 철로 끝났습니다.
1886년 봄,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마침내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혼 상대로 오래전에 사망한 친구의 부인이 지목됐는데 정작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의 신부는 친구의 부인이 아니라 그 딸인 프랜시스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새 퍼스트 레이디가 될 프랜시스 폴섬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22살이었고요. 대통령보다 27살이나 어렸던 건데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프랜시스를 아기 때부터 알았다고 작가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프랜시스는 1864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에마 하먼과 오스카 폴섬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프랜시스의 부모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의 아버지 오스카 폴섬은 변호사였고요. 그로버 클리브랜드와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죠. 그런데 오스카 폴섬이 딸 프랜시스가 11살이 될 무렵에 마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의 어머니인 에마 폴섬이 남편 친구였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에게 이 재정 문제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리브랜드의 조선으로 이 프랜시스가 뉴욕주 웨이스 대학에 들어갔죠. 프랜시스는 대학 생활을 아주 잘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요. 아주 멋진 여성이 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이 무렵부터 친구의 딸을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어머니의 허락을 맡아서 프랜시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뉴욕 주지사로 취임한 뒤에는 주지사 관저에 있는 온실에서 꽃을 꺾어서 프랜시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뉴욕 주지사가 됐고요. 웨일스 대학까지 가는 특별 기차가 있었는데요. 예, 클리브랜드가 기차를 타고 와서 프랜시스를 방문하곤 했죠. 또 선거운동 다닐 때 프랜시스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프랜시스가 언제부터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프랜시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1885년에 웨스트 대학을 졸업한 프랜시스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다음 해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백악관 블루룸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886년 6월 2일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결혼해서 백악관에 왔을 때 일단 프랜시스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에 남보라색 눈동자,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프랜시스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프랜시스의 사진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곤 했습니다. 아직 초상권의 개념이 나오기 전이어서 어떤 사람의 사진이건 초상하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었죠. 이 대통령의 부인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한 거죠.
젊고 아름다운 대통령 부인은 백악관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연회를 열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작가 아네트 던랩 씨입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가 남편을 정치적으로 도운 점이라면 인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1888년 대통령 선거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후보 부인의 사진이 나란히 홍보 자료에 나온 첫 선거였지 않나 싶은데요. 당시 프랜시스 클리브랜드를 소재로 선거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아내와 어머니이고 이 가정을 신성한 장소로 지켜야 한다는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프랜시스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고요. 정치적인 견해를 내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표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를 내줘야 했던 겁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부인 프랜시스는 백악관을 떠나며 백악관 가구와 집기를 잘 돌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4년 뒤에 반드시 백악관에 돌아오겠다는 거였다.
네, 실제로 4년 뒤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왔을 때 프랜시스는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였는데요. 백악관에서 사는 동안에 둘째와 셋째를 낳았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백악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인데요. 다시 프랜시스 클리블랜드 전기 작가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프랜시스는 큰딸 로스를 위해서 이 백악관에 유치원을 차리고 강녀 자녀들 가운데 루스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치원은 아직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말이죠. 프랜시스는 또 예술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특히 배우들과 가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연극과 오페라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은퇴한 배우들이 사는 양로원을 돕기 위해서 기금 모금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1897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프랜시스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요. 백악관을 떠난 클리블랜드 부부는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정착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무척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1908년 6월에 사망했는데요. 당시 프랜시스의 나이가 44살이었죠. 다음에 1주년 추모식을 치른 뒤에 아이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딸 루스는 1904년 1월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지만 딸 둘과 아들 둘이 남아있었죠. 1903년에 아들 하나를 더 낳았거든요. 그 뒤에 계속 뉴저지주에 살면서 모교인 웨스대학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그러다가 토마스 프레스턴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웨스대학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프랜시스가 도와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사귀게 돼서 1913년에 결혼했습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쟁 준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편물공협회란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일했고요. 나중에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기부하는 단체였습니다. 한때 프랜시스는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해서 시력을 잃지 않았지만 이때 배웠던 점자 실력으로 미국 서남부의 원주민 인디언을 위해서 책을 점자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작가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모교 웨스대학 이사로 있으면서 좀 더 많은 여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뉴저지 여자대학의 설립을 돕기도 했고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이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얘기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어린이와 대학생 나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또 여성을 위한 교육을 강력히 지원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2대와 24대 퍼스트 레이디를 지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부인 캐롤라인 해리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미한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하고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을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상정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과 한국의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미한두 정상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한 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후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선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한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한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모습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도 트위터에 함께 게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상회담은 내일 일선에서 오늘 우리는 철통과 같은 동맹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